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관련 제재를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러시아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제재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날 나발리의 구속 수감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고위 측근 인사 4명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유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수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미얀마 군부 대표도 참석합니다. 비비안 발라크 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문민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의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회원국 내정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불개입 정책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승인이나 암묵적인 동의를 의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치 국가고문 진영의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날 아세안에 보낸 서한에서 아세안은 미얀마의 불법적인 군사정권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증가하면서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4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고했습니다. 로셀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수준으로 확산한다면 우리는 힘겹게 구축한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는 우리 국민과 진전 상황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키 국장은 이어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보호장치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공중 보건 예방지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를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7,439명, 사망자는 1,431명입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 수치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다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신규 감염 사례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이민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이민 문제, 또 멕시코 남부와 미국 중부 공동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존중, 우정과 가족의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퇴치와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부정부패 퇴치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가 있고 항상 완벽한 이웃은 아니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백신과 관련해 우리가 이미 전달한 요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태스크포스 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군수 내부와 정보 당국자, 민간인 대표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전담팀 활동과 관련한 초기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는 중국 문제 관련 각 부처, 정책,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본 평가와 관련해 전담팀의 임무와 향후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임 UN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다른 관련 인선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최고 1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vital interest in trying to deter North Korea toward that goal and also in defending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외교와 관련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clear that we're going to engage in a principled diplomacy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일 올해 열린 IAEA 첫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 실험실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 운영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며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지역이 핵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this is a relevant place where activity is taking place. So it's good that we start to get a feel of.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 운용 징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다른 북한 관련 인선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관련 주요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1일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정책 재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절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해당 직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도 공유할 게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시록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채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로버트 킹 특사가 임명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직책을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 특사 임명과 관련해 들은 건 없지만 과거 자신이 임명됐던 사례를 토대로 본다면 최종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at all. I haven't been in touch with people that are involved. My own experience when I was appointed is that it took a while.
킹 전 특사는 새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는 차관과 차관보, 대사급 직책 등 채워야 할 자리가 많다면서 자신도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서야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제안받았고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은 2009년 11월 말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에 대한 지명이 일반에 알려진 것도 9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신속한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BOA에 다른 직책과 비교해 북한 인권 특사는 임명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obviously I can't speak to the order, but it feels like important bilateral ambassadorships like ambassador to Seoul.
국무부 직책별 임명 순서를 언급할 순 없지만 주한 대사와 같은 양자 관계에서의 미 대사직이 더 우선순위에 있게 될 것이란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가 4년간 공석으로 있고 일본도 1년 넘게 대사직이 비어 있는 등 꽤 주목되는 빈자리들이 있는 상태며 이를 채워야 하는 시급성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 대부분은 킹 전 특사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는 만큼 분명 같은 역할을 맡을 누군가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And many of the key decision maker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appreciate the role that Robert King played and would like
이런 가운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직책에 대한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국무부 내 주요 북한 관련 인선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력 배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선 우리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조율은 활발하고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시록인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대북 특별대표를 맡을 수 있고 대행을 뗀 차관보로 활동하거나 두 직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북 특별대표직을 겸직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여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NSC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미한 동맹의 견고함과 북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해결과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력 방안 등 지역과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수량과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군이 발사 왼편 전략을 추진하는 건 자연스럽고 부득이한 자위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is a natural progression and it's also fairly inevitable that we're going to go in this direction.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대북 탄도 미사일 방어 태세는 모두 요격이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사일의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적성국의 셈법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적성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와 격퇴와 관련해 향후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케네스 윌즈바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최근 태평양 공군은 우방과 사이버,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육군, 공군과 함께 발사 왼편 전략이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렉슨 전 차관보는 발사 왼편 전략이 만능은 절대 아니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당 미사일 외에 다른 전력의 추가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칫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that is on the receiving end of some kind of preventive war quite likely will have the means to retaliate itself. So not an absolute. It's not a showstopper.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발사 왼편 전략은 갑자기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상황 인식 태세를 통해 몇 단계 이전에 징후를 파악하는 단계를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튼 차장 발언의 취지는 향후 대북 군사 준비 태세를 급격히 예방적 전쟁 대비 태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really about deterrence, but deterring conflict and having the, you know, the capabilities and the willingness.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는 아직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예방적 전쟁에 따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당장은 그런 방식으로 회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다만 발사 왼편 전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선제 공격을 통해 미사일 방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단가가 비싼 미사일 방어 요격기를 도입하는 대신 제한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모색하는 등 선제 타격안을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미 하버드대와 MIT 공동학술지인 국제안보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재래식 대응군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선제 타격에 방점을 둔 전략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논문은 선제 타격에 기반한 억제 전략은 당장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 결정셈법을 기존보다 빠르게 단축시킴으로써 오판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지나치게 선제 타격에 초점을 두는 전략은 더 이상 최초의 미사일 공격 파도를 기존 요격체계로 방어하는 것만으로 견뎌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사 왼편 전략은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나라에 적용되는 개념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넓게 확대하면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조기 요격 방안까지 포함해 폭발에 따른 방사능 부산물이 적성국의 영토에만 국한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shoot down a ballistic missile with a nuclear warhead? You'd like to shoot it down as close to North Korea as possible.
베네 선임연구원 역시 미한일 세 나라가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추세가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벤의 선임 연구원은 발사 준비 단계에 대한 선제 타격 셈법은 각국이 다를 수 있다며 미한 연합국 사이에 감지 센서 통합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실시간 바뀌는 상황에 동일한 위협 인식을 공유해 오판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예방전쟁에 대한 유혹을 잘 견디며 절제된 대응을 취했다며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 대내적 지지율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무기가 실릴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미한일 삼각공조체제가 항상 긴밀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지난 27일 웹사이트에 인권단체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8개 인권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 제출한 겁니다. 의견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과 한계, 앞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오랜 장애물은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에서 계속 강한 어조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건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진검다리의 박채현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 북한 인권 보고서가 2014년도에 발표됐고 7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북한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권 박해에 대해서 그 밖에 있는 유엔 기구에서 누구도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인권 상황을 지금 가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박지원 대표는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고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책임 규명에 직접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향후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개입한 책임 규명의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COI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설립된 UN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외부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립하고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인권 유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국제사회와 유엔의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와 공유해서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건 북한 당국에게 분명한 압박과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UN 서울 사무소 내에 법무관 역할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UN이 1일 국제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층이 나라 안팎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차별 제도를 공식화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서울사무소는 1일 UN이 제정한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내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접근성 등 성분이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난 20년 가까이 각종 보고서와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차별이 만연돼 있다며 성분 제도 등에 대한 철폐를 촉구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차별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 북한 정권 수뇌부가 차별을 공식화해 이를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의 평등과 무차별,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론 차별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시장화 증진으로 이런 차별에 다소 개선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이 조장한 성분 차별과 남녀 차별이 똑같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적 차별 제도 운영이 개개인의 인권 향유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지난주에 발표한 북한의 성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내 만연한 인권 탄압이 성분 제도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이 단체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 고문은 VOA에 옛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와 성분 제도는 모두 다른 계층을 겨냥한 압제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everely limit the ability of specific groups within their countries.
두 정책 모두 나라 안에서 특정 계층의 번영은 물론이고 제대로 살아갈 능력마저 극심하게 제한하는 인권 침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국권 침탈을 노리는 인권 모략 책동이라고 반박하며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씨 정권의 우상화와 충성을 거듭 강조해 차별이 없다는 대외선전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차별을 백신 아파르트 헤이트에 비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접근에 큰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백신 아파르트 헤이트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결의를 강조했습니다.
On Zero Discrimination Day, I hope you will join me in recommitt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I quote,
보즈키르 의장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형제의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평등 원칙과 다양성 존중,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1일을 차별 제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기관인 평화봉사단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도 1980년대 초까지 2천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영어교육과 보건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 중 일부는 외교관, 한국학 전문가 등으로 변신해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미 평화봉사단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대표한 봉사단원과 직원들을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면 봉사단원들을 곧바로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 농업, 무역, 기술개발과 위생개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단원들을 철수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를 VOA 뉴스센터와 인터뷰에서 단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s a transformational period. We're eager to make sure that as soon as conditions are safe, that all volunteers are back, you know, in their grassroots post. And again, facilitating these wonderful relationships based on peace and friendship.
포터 부대변인은 상황이 안전해지면 곧 자원봉사자들을 복귀시켜 현지에서 평화와 우정의 관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지난 60년간 140개국 이상에서 25만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명칭으로 Peace Corps라고 불리는 평화봉사단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1년 3월 1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출범시켰습니다.
They will go abroad and live on the same standard as people of other countries. But they will work with them two or three years, devoting part of their lives to peace.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 출범을 알리는 TV 연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2, 3년간 파견 국가에 머물며 그 나라 국민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고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060명의 젊은 미국인 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읍면 보건소에서 보건요원으로 근무하며 결핵 퇴치를 비롯해 전염병 관리, 인구 통계 작성, 모자 보건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영어를 가르친 이들도 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외교관이 되기 전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예산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해 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평화봉사단과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First of all, they knew my Korean name. And even now when I go back to Korea, they know my Korean name, which was given to me by my Peace Corps Korean language teacher. And secondly, they knew where I served. They knew that I'd served in Chungnam, Yesan.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8년 한국에 부임했을 때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한글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또 자신이 평화봉사단원으로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1980년대 주한미 대사관에서 정무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력보다 평화봉사단원 활동에 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자신이 예산에서 영어교사로 있는 동안 미국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많은 평화봉사단원들은 20대 초에 한국과 맺은 인연을 이어갔고 일부는 한국 전문가가 됐습니다. 하와이대학교 마누아 캠퍼스의 에드워드 슐츠 명예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 토론회에서 평화봉사단은 우리들에게 전환적인 경험이었으며 한국학을 연구할 근간을 마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Peace Corps was really a transformative experience for all of us, and it really gave us the grounding to go into Korean studies. And I think all three of us had such a great time in Peace Corps that we returned to Korea. Some of these were Center grads.
단원들은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장학금, 풀브라이트 센터 장학금, 한국 무역 센터 장학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여러 번 다시 돌아가 한국 연구를 이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슈츠 교수는 자신과 여러 동료들의 한국 연구 경력의 바탕에 평화봉사단 경험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츠 교수는 1966년과 1967년 부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과 맺은 끈끈한 인연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돈 베이커 교수는 전라도 광주에서 하숙했던 한국인 가정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got on a plane in Japan and flew to Gwangju and I went to her house. She opened the door and said, "My American son has returned." So you really become a part of the family.
1974년에 봉사 활동을 마친 뒤 20년 만에 하숙집 주인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방문했더니 문을 열고 나와 나의 미국인 아들이 돌아왔구나라고 반겼다는 것입니다. 베이커 교수는 하숙집 아들과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형 동생이라고 부른다며 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맺은 한국인들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평생 삶의 한 부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것을 매우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평화봉사단의 수혜국으로는 유일하게 봉사단을 외국에 파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설립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2002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결성해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두 나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산림 면적이 지난 19년 동안 20만 헥타르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산림의 벌목 현상을 조사해 공개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 GFW는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에서 줄어든 산림 면적이 수십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23만 3천 헥타르로 축구장 33만 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줄어든 면적이 2만 8천 헥타르로 앞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2만 헥타르를 넘긴 적이 없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GFW는 북한의 벌목은 대부분 임업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외에도 농지 변경을 위한 벌목도 임업 목적 벌목의 20%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벌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 세 지역에서 집중적인 벌목이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약 14만 900 헥타르의 산림이 벌목돼 전체 벌목 면적의 64%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은 벌목이 이루어진 지역은 양강도로 각 지역 평균 16,700 헥타르에 비해 3배가 넘는 약 5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이 벌목되었습니다. 이 같은 벌목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 황폐화로 인해 홍수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밀워키 위스콘신 대학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운섭 교수는 지난해 VOA와 인터뷰에서 산림 파괴가 홍수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기초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의 차이가 이제 크니까 흘러가는 속도에 일단 영향을 많이 주죠. 나무가 이제 빽빽하게 이제 들어있다고 한다면 기초면이 그 받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홍수 위험은 5점 만점에 4.05점으로 극도로 높은 나라에 속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산림 벌목이 이루어진 양강도가 4.24점으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많은 벌목이 이루어진 자강도 역시 4.19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녹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의 식목일을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논설을 통해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보물고라면서 눈앞에 이해관계만 타산하면서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마구 탕진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김씨 부부는 대한민국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회계학과 정치학을 각각 공부하고 있습니다. 30대 나이의 탈북민인 두 사람은 미국에 오자마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 과정을 2년여 만에 마칠 수 있게 됐는데요. 회계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 회계학과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지연 씨.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유달리 까다로운 이 학교의 ESL 과정을 마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회계학과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강의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 ESL 과정하고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ESL 과정은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인데 이제 캠퍼스에 바로 가니까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ESL하고 완전 다른. 뭐 ESL에는 질문을 해도 잘 이해 못하면 뭐 Do you know what I mean?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기도 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뭐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내 말을 왜 이해 못하니?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캠퍼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 영어, 수학 그런 건 다 알고 들어가는 분위기니까 질문 한번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질문을 해도 문법에 맞게 질문 자체도 문법에 맞게 이해되게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좀 그런 압박감이 좀 오더라고요.
필수 수강 과목인 천문학과 생물학 등 교양 과목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공 과목은 제가 흥미,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공부하면 이렇게 아 그러네 아 뭐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회계학 부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스트롬이라던가 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스트롬이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번역해도 잘 몰라요. 제가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은 뭐 금성, 화성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말은 알겠어. 무슨 행성인 것 같은데 무슨 행성인지 딱히 모르는 그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정말 막 눈물이 나오죠. 막 공부를 할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은 늘 따라다니는 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학적인 개념을 무척 좋아하던 김지연 씨는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계학이 재밌는 분야긴 했어요.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라 약간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거기 못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왜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그 학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이 통계학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중간고사가 3개 정도 있었고 파이널이 기말고사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고사 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통계학 책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이 수학 부분인데 내가 왜 통계학에서 이렇게 점수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오르지 약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나 수학까지 안 되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조금 서글퍼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그래서 조금 울다가 난 왜 수학인데도 이 통계학이 안 될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작했죠. 공부를 그래 해보자 뭐 이래나 저러나 누가 만든 게 아니겠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겠어?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통계학이 막 매달렸거든요. 막 집념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껴보기도 했던 지연 씨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김지연 씨의 면모는 사실 미국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의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올 때도 둘만 왔잖아요.
제가 ESL 과정 다닐 때 임신을 했어요. 네, 둘째도 그리고 아기가 큰 아기가 아홉 달 때 둘째가 임신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임신됐어요, 둘째가. 그래서 항상 배불러 있는 모습. 학교 생활하면 항상 배불러 있는 그런 것들이. 뭘 해도 그만한 축복은 없어요. 그 애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애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뭐 학업 때문에 애를 좀 미루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죠, 저희로서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임신됐던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는 제이크 씨, 김지연 씨 부부. 지연 씨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무거운 몸으로 학업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수업 시간에 또 옆에 그 학생 애들이 너무 친절해서 이제 저를 또 많이 배려를 해요. 임신했다고 이제 팀워크 할 때 난 가지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배려를 해요. 저를. 네, 그리고 입덧할 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듣다가도 막 또 싸지고 막 뛰어나가고 그러면 또 또 화장실 가서 뭐 한참 볼 뭐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입 닦고 들어오고 네, 뭐 그렇게 했어요.
임신 당뇨까지 있었던 지연 씨는 강의실에서 혈당 수치를 스스로 재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의 중에도 손가락을 찔러 혈당 수치를 재고 허기가 지면 간식을 챙기는 등 학교 교수나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의 큰 변화들을 한꺼번에 맞이한 제이크 씨 부부.
3월에 태어났는데 뭐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죠. 저희한테는 선물 같은 아이죠. 정말 선물이죠. 하늘에서 준 선물인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당연히 미국엔 친척도 누구도 없죠. 한국에도 없죠. 근데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오빠한테는 그 핏줄이 개 하나거든요.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 핏줄이 하나니까 오빠한테는 걔가 너무 큰 애인 거예요. 너무, 너무나도 소중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년 만에 지금 10년도 넘어서 지금 첫 애를 가졌잖아요.
10년 넘게 기다렸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을 떠올립니다.
오빠가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느라 준다고 나한테 왔는데 그 감격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워서 오빠를 위로해 주는 엉엉엉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미국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금 둘이 혈혈단신으로 첫애를 낳았으니까 막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막 애처럼 엉엉 울어서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누워가지고 괜찮다고.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아기인데 그 아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복차지더라고요. 그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고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심정이 너무 가슴이 너무 복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겨우 달랬죠, 오빠를. 그러고 나서 엉엉 울면서 지연아 오빠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제이크 씨는 학업과 임신 출산까지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감당해준 아내에게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 부부 제이크 씨 부부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북부 동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1도에서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10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9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8도. 강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7도. 해주는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4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는 2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는 6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6도. 청진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5도입니다. 선봉도 흐리고 오전 한때 눈 내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4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5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2m.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증가하면서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4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고했습니다. 로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매각반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수준으로 확산한다면 우리는 힘겹게 구축한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는 우리 국민과 진전 상황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이어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보호장치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 공중보건 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들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7,439명, 사망자는 1,43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신규 감염 사례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민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이민 문제, 멕시코 남부와 미국 중부 공동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존중, 우정과 가족의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퇴치와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부정부패 퇴치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가 있고 항상 완벽한 이웃은 아니었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안보 전략 수립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군수 내부와 정보당국자, 민간인 대표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전담팀 활동과 관련한 초기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는 중국 문제 관련 각 부처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본 평가와 관련해 전담팀의 임무와 향후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전담팀의 주요 임무와 관련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도전을 우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도전에 맞설 준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4개월 안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방장관에게 대중국 국방전략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사항과 이정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진영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광둥성 선전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 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5일 개막하는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관련 안건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위한 1200명대의 대의원단에서 대부분 민주진영 인사로 구성된 구의원 117명에 대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392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329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달 1일까지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개인 234명과 단체 95곳 등 모두 329명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블라브 니엘스타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노벨 평화상에 대한 높은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전쟁, 인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직 수상자와 각국 의회 의원 등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이들은 후보자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주도한 세계보건기구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